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접견 지역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본문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여기서 내가는 이제 모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승인을 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고 어쩌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으로 시작된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정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또한 죄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의 보여지는 상황,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기도에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형편이 나아지거나 개선되어지지 않는, 때로는 또 질병이 더 좋아지지 않는 질병의 상황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10년 넘게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끔쩍 안 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뒷장 한번 볼까요? 23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바로 뒤에 있는데 한번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과 형편이 지금 당장에 어려워도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동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잠깐 상고를 해볼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인구가 몇 명이죠? 대략 200만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이상이 홍해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보면은 겨우 폭이 한 10m 되는 곳에 바다가 요만큼 갈라져갖고 거기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200만 명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10m 바다가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바다가 벌어져가지고 건널 수 없어요. 보통 신학자들 그 정도 인구가 한 번에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1km가 넘는 바닷길이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눈으로 보는 바다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건널 때에도 불기둥이 또 앞서고 구름기둥이 앞서고 불기둥이 또 뒤쫓았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건너는 거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메추라기가 또 쏟아졌습니다.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는, 기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 거기에 거의 다 집중되었다고 할 만큼 기적의 장아찌 속에서 살았다고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작은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맛보게 하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홀라당 까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홀라당 까먹고 작은 문제 하나에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우리의 삶을, 그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불신하고 은혜를 잊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재정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뭐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입을 옷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분이 아니시고는 하루 세 끼 다 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문제와 염려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여행 갈 때나 해외 여행 갈 때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지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이미 서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미리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달려갈 인생길을 더 신뢰함으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다고 믿고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범하지 않고 지난 세월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내일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수령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4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제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선발된 12명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목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12명의 이름은 대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두 번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원래 이름 뜻은 구원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구원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마찬가지죠. 열국의 어머니. 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바울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또 그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원래 이름은 최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규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의 이름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순종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지 못했던, 어쩌면 불결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성도로,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 그리고 빛의 자녀, 그리고 순종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이뤄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